하나님께서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같이 하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신자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도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자 이단 사람들이 나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그때에 들렀던 곳이 에베소 도시였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조금만 더 복음을 전해달라 부탁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떠났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또 안디옥의 모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잠시 쉬고 다시금 제3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들렸던 곳이 에베소에 다시 사도 바울이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이제 돌아온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곳으로 보내셨던 것이 틀림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보내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찾아간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개월간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쳤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또 몰아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는 두란노소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하죠. 강론을 합니다. 이렇게 두란노소원을 중심으로 복음이 힘있게 에베소에 퍼져나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전했던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복을 받기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은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상의 복만 바라보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눈의 그 초점을 바꾸어 놓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결코 갓 믿는, 예수 믿는, 이제 갓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쉬운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게 매료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8절 말씀, 읽었던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러분, 복음은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프리미엄에다가 슈퍼 프리미엄을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 믿으면 대학에 진학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환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것과는 차후에 다른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곳에 가도 이와 같은 말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50평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면 100평으로 이사 갈 수 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변질이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을 보면요, 전혀 변질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얼마나 이 대조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현대교회가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정작 알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내가 땅은 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 땅 위에서 개인의 평안과 또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보다는 나의 평안과 복에 더 관심을 집중을 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정도로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딱 가지고 살고 있으면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권태기라는 것이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영원히 지속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얼마 기간 동안 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더 큰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것이 있는 사람은 작은 것을 너무 크게 부풀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것이 없으면 작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절망 속에 또 우울증 속에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가 내 가정에 있는 이 문제가 나의 전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우울증에 빠져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끊임없이 나를 짓누를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정말로 큰 것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작은 것으로서 금방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요, 죄송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걸어서 올 수도 없습니다. 먹는 것도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수속을 놀릴 수가 없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예수님의 삶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거다 맞습니다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문제들 사실은 너무나 큰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작은 것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먼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죠.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마음이 굳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그들의 마음이 돌멩이처럼 단단하다 그 표현입니다. 사실 이렇게 마음이 굳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능력이 있는 종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치고 했던 사도 바울이지만은 마음에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유대인들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회당을 떠나버렸죠. 이런 마음을 굳게 하는 것, 내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의 담비를 쏟아 부어줘도 그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바가지가 다 엎여져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 물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내버려 두고 떠납니다. 회당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유기라고 그랬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책임은요 본인이 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고 막 비방을 하니까 바울이 장소를 옮겨서 두란노 서원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란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자기 생도들에게 강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운 일종의 학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 학원에서 수강생들을 받아서 그들을 가르쳤던 이 두란노 씨가 가르쳤던 장소가 바로 서원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두란노 서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장소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이방 철학을 전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을 바울이 얻어서 교회를 만들어서 세워서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죠. 이곳 에베소 지역이 있던 이 터키 지역은요 낮 시간에 굉장히 덥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이 터키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침에 일찍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7시부터 11시까지 11시 정도가 되면 너무 더워서 그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전 7시에 수업을 시작을 해서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면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1시쯤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낮잠을 자기 시작을 합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너무 더워서 또 바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시경 서늘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 다시금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볼 때에 두란노 서원도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은 사도 바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원이 비는 그 시간을 빌려가지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두란노 서원을 빌렸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여기에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있던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는요 앞치마를 두르고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텐트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가 되면 그대로 와서 또 복음을 강론하고 그렇게 생계를 꾸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무려 2년 동안 두란노서원에서 강문을 했습니다. 바울이 택했던 그 시간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잠을 자던 시간입니다. 휴식을 취하고 제일 힘들고 덥고 졸립고 피곤하고 가장 능률이 오르지 않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쉬고 있던 그 시간, 사람들이 꺼리는 바로 그 시간, 다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시간, 그 시간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잠도 많이 못 잤을 것입니다. 중국의 문이 열리기 전에 이 공산치하에서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노동하고 또 소양 교육도 받고 사상 교육을 받으면서 저녁에 늦게 늦게 들어오면 그제서야 이제 들키지 않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도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또박또박 하나씩 받아 적으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외우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런 성도들에 의해 가지고 중국의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옛소련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낮에는 일하고 죽도록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밤에는 피해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곳에서 조용하니 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기독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달려온 것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능률이 오르는 시간을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에 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짬을 내어가지고 그곳에서 숨어서라도 기도생활을 하고 말씀을 짬짬이 보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전파가 된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올 변명은요 바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핑계가 될 수 없고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쁜데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고 바쁜데 세에 모여서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빨리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원래 기독교는 넉넉한 시간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종교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게 우리들에게 전수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바로 그러한 시간들을 활용을 해서 복음이 우리 마음도 오도록 그렇게 하셨죠. 우리는 TV 보는 시간 빨리 빼야 됩니다. 기독교는 한계한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가 원래 아니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 가지고 가르치고자 하는 그 열정 가지고 뜨뜻 아래 앉아서도 잠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세상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도 얼마나 땀을 흘려서 일을 합니까? 영혼을 살리는 문제가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될 만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적당히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비록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잠자는 시간을 조금 줄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가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사실은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 사람이 이야기가 대부분을 다 차지하죠. 또 이 두 사람의 기록을 보면요.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두 사람 다 각각 마술사와 대결을 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가 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감옥에 가셨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되기도 합니다. 정말로 두 사람이 했던 일들이 보면은 비슷합니다. 성령께서 이들의 능력과 또 이들을 통해서 이적 기사를 많이 행하셨는데 이들처럼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베드로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희한한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건 정말로 희한한 일입니다. 그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희한하게도 귀신도 떠나가고 술병도 떠나가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손수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뜨거운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할 때에 땀이 얼마나 많이 흘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땀을 닦던 수건입니다. 그리고 앞치마, 사도 바울에게서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랬죠. 그러니까 앞치마를 바울이 하고 있었습니다. 텐트 작업을 할 때에 그 앞에 둘렀던 그 앞치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작업을 하다가 두란노 서원으로 강론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풍기도 없는 곳에서 열을 내면서 가르칠 때에 사용하던 그 손수건, 그러니까 아마 땀에 쩔어 있었고 냄새도 많이 났던 그런 손수건일 것입니다. 앞치마도 당연히 땀과 얼룩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네,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손수건과 앞치마로 인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참 많이 나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사실은 손수건과 앞치마에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이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조금 미신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었는데, 또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었는데 왜 그게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당시 에베소는요, 마술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가 다 이 마술에 관계되는 말씀들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요, 악령을 내쫓기 위해서 주문을 외울 때에 이 주술적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파리 마술 문서 574번 파피루스 3018행에서 이 무당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신뢰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네게 엄히 명하노니. 이 무당들의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름을 정확하게 그대로 읽었다고 그럽니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네게 엄히 명하노니. 본문에 나오는 이 마술사들도 바울이 하던 대로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출처를 밝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도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스겔과의 일곱 아들이 그 일을 하다가 귀신에게 속여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막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다 벗고 도망을 갔습니다. 일곱 명의 아들이 옷을 다 벗고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는 이 모습이요, 그 에베소 도시에 뉴스감으로 쫙 퍼졌습니다. 믿음도 없이 귀신을 상대하다가 오히려 당한 꼴이 된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복하는, 진짜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 마술을 당하던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면서 집에 몰려두고 틈틈이 보고 있던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사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술사들이 마술을 그만두고 실질적으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술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놀라운 이적 기사가 일어나도 이적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일을 하셔도 성령께서 일을 하실 때는 꼭 말씀을 앞세워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적 기사 때문에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 중에 소란이 일어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적 기사 때문이 아니라 23절 말씀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어서는 이 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중심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온통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2년간 그들의 시간을 쪼개어서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도에 관해서 듣는 열심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있을 때 사탄도 발악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사탄이 발악을 하죠. 그러나 사실 이때에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그때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평가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이때를 그리워하시는 평가를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옛날이 참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잠도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온통 집중했을 그때를 예수님께서 너무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시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가지고 있던 행위는요. 이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께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보면은 마술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손수건과 앞치마는요, 마술을 행할 때 사용되던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이 마음이요, 손수건을 보아도 예수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손수건을 가지고 얹었더니 질병이 떠나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거든요. 앞치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보면은 마술하는 것이 떠올랐고 그것 실험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손수건만 봐도 예수님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치마만 보아도 아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마술적인 것은 다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을 했던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추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금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때 너희가 나를 사랑했던 손수건만 바라보아도 나를 사랑했던 나를 생각을 했던 그때가 정말로 좋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죠. 주님과 첫사랑에 푹 빠졌던 에베소 성도들이었습니다. 처음 사랑, 바람이 불어와도 이전에는 마술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바람만 불어와도 그때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아도 태신과 별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그러한 나무를 바라볼 때 고목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 이걸 그리는 태양을 보면서 태양신이 아닙니다. 그 멋진 태양을 만드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름을 찬양할 줄 아는 성도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어느 집사님에게서 우리 남자 집사님에게서 문자가 왔는데요. 목사님 오늘처럼 봄비가 이게 봄비죠. 오늘처럼 봄비가 내리는 날 찬송가 307장 가사가 너무 좋아서 오늘 몇 번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집사님이 봉피가 내리는 걸 소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는구나 해가지고 307장을 펼쳤습니다. 그 307장 여러분 혹시 펼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찬송은 어렵습니다. 못 부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하다가요, 307장 도저히,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못하겠습니다. 찾아보셔도 잘 모릅니다. 근데 307장이요, 손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저 봄비처럼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고마워라. 이 집사님께서 봄비가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이 찬송을요 그렇게 여러 번 들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서 그리워하셨던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 찬양단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그리워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수건을 보아도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또 지나가다가 바람이 불어와도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늘 예수님을 떠올리고 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늘 걸어가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